옛날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낡은 램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낡았지만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신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그 낡은 램프를 깨끗이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펑 하더니 그 램프 안에서 요정 지니가 딱 나오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말합니다. 5천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던 나를 당신이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이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도를 쫙 폈습니다. 펴가지고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을 딱 가르치면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황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여자 램프의 요정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아, 그거는 너무 어려운 부탁인데 그것 말고 다른 거 없겠냐고. 그거는 좀 너무 힘들겠다고. 이 여인이 좀 실망했지만 다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얼굴과 이 몸매를 전지현처럼 바꿔주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렇게 한참을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야, 그냥 지도 펴. 야, 지도 펴. 그게 더 쉬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램프의 요정도 이 감당 못할 견적이 나오는 여인이었던가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 나도 이런 램프의 요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쯤은 뭐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가 가능하다면 그를 붙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이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램프의 요정과 같지 않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소원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하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바람,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열리지 않을 때 더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입니다. 22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31절에 한 번, 이렇게 총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간 단어란 없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내용상 안 들어가도 그만인 단어인데 마태는 세 번씩이나 즉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즉시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 어떤 상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은 해가 저문 이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밤 4경까지 그렇게 고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4경이라는 시간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예요. 그 아까 해가 저물었을 때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치면 9시라고 늦게 잡아서 9시라고 잡아도 벌써 몇 시간을 고생한 것입니까? 6시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한 거예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어요. 육지보다 물이 편한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을 고생을 했다면은 그 폭풍의 크기나 정도가 얼마나 셌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앞을 이렇게 보니까 유령같이 희멀건 물체가 둥둥둥 물 위를 떠서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육체의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제는 혼비백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유령이라 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완전한 죽음의 공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부드럽고 인자한 주님의 음성이 즉시 들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즉시 개입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즉시 개입하시려고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개입한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돌도 안 된 그 아기에서 눈을 떼는 순간에 그 아기는 바로 위험해집니다. 잠깐 눈을 뗐을 뿐인데 벌써 사고가 나고요. 사고를 칩니다. 엄마가 계속 아기를 주시하고 있을 때 위험한 순간에 즉시 개입할 수 있고 그 아기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즉시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가 즉시 개입할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내가 즉시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인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휩쓸리고 많은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은데요.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네, 뭐 말이 앞서네 그러지만은 이때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한 가지를 아주 잘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구했습니까? 주님의 허락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외침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그 문제의 책임은 그때부터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획해서 기안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상사가 허락하고 결정하면은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주님이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책임은 예수님의 책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는 순간 게임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결정과 행동의 대부분이 누구의 허락으로 진행됩니까? 다 나의 허락 아닙니까? 주님께 허락받는 거 있습니까? 만일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허락하심과 그 뜻을 쫓아가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먼저 구함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매 순간 여쭤보십시오. 기도하고 허락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여쭤봐도 응답이 잘 안 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뚝심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짐의 책임자는 이제 주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여쭤보는 것을 습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께 자꾸 습관처럼 아뢰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형통의 길로 주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잘한 베드로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잘하지 못한 부분도 아주 가감없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애누리가 없어요. 인간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입니다.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다 그대로 노출돼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불순종한 사건 다 숨길 수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다 역사는 다 숨기잖아요. 왕들의 그런 허물들을.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주님 앞에서 교만치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지고 완벽하게 성공했다면은 본인도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이고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실수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걸어왔지만. 그렇다면 베드로가 잘못한 부분이 뭐죠? 30절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람을 보고라는 말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와 물에 빠졌을 때 다른 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의 변화. 물 위를 걸었을 때의 베드로는 오직 그 시선이 어디로만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였고 그러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베드로의 시선에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시선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것이 능력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았을 때입니다.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 있던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바람을 본 건 맞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람을 봤을 때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 무서움 때문에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항상 있다니까요. 문제 없는 분 있으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는 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구비구비 때마다 어려움이 와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들 대학 보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졸업 후에 취직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시집장가 보내놨으니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떡하니 애들 나와서 맡기고 갑니다. 애들 다 봐줬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이제는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둘이 사네 못 사네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문제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 폭풍만 지나가면 좀 내가 살겠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과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의심하는 그것이 진정한 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은요, 정말로 믿음이 커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바람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폭풍을 봐도 그것이 별로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자신을 삼킬 듯이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봐주세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어간에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배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배에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폭풍이 쳤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도 폭풍이 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림 보이십니까? 배에 오를 때의 베드로는 이미 바람이나 폭풍이 더 이상 상관없는, 전혀 자기의 위협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봐도 상관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다 한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가 아니라 문제를 밟고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절대 평안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절대 행복자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도, 폭풍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를 밟고 서서 행진해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절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 속에서도 이러한 절대 행복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폭풍이 올 때마다, 무서움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그때마다 그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두려울 때마다 마음의 의심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점점 더 믿음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누렸던 절대 평안, 절대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을 걷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즉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먼저 허락을 구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허락을 구했느냐? 이제 후로는 내 책임이다. 내가 허락했으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폭풍 위를 걸으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보고 의심하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폭풍,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너의 시선이 문제이며 마음의 의심이 문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실화예요.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에요. 라이언이 13살 때 혈유병을 알아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죠.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제 이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년은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를 염려하는 부모를 오히려 자기가 위로해요. 이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기재가 되었어요. TV 프로그램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도널드 트럼프, 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막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 기독교 잡지에서 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다. 이제 너에게 해줄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들아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이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아빠, 전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들한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었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폭풍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허우적대지 않고 폭풍 위를 믿음으로 걸어서 짧은 5년이었지만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다간 라이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당연하게 생기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폭풍 위를 밟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절대 행복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시선을 다 돌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허락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폭풍의 연속인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폭풍 때문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폭풍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폭풍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